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세설 첫 번째 시간인데 성경을 강론하는 게 아니라 네, 읽으실 성경은 없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1항부터 설명, 해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앞으로 줄여서 외민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네. 외민 신앙고백서와 유리문답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혁교회들과 루터교회들의 고백서들은 대부분 개인이 작성하거나 소수의 신학자들이 작성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루터교회의 표준문서인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는 마틴 루터와 제자인 필리프 멜랑히톤이 작성을 했습니다. 또 제2스위스 신앙고백서는 하인리 불링거가 작성을 했고 유명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은 8세 황세자 프레드릭 3세의 위촉을 받아서 자카리우스 우르시니스하고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작성을 했죠. 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채택해서 사용하기 전에 거의 100년 동안 표준을 삼았던 옛 스코틀랜드 고백서는 존 녹스가 6명의 신학자들과 함께 국회의 임명을 받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또 화란교회의 표준서이고 개혁교회들이 높은 권위로 인정하는 도르트회의에서 결정된 도르트레이트 이 신경은 화란 정부가 소집을 해서 국제회의를 소집합니다. 여기서 프랑스만 제외시키고 개혁교회 대표들이 작성을 한 것이 도르트레이트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유리문답은 1643년 7월 1일에서부터 1648년 2월 22일까지 영국의 의회가 영국 웨스트민스터에 소집한 성직자들 그리고 평신도들의 유명한 이 전국적 회의에서 이 모든 내용들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7세기 영국 내전과 그리고 종교개혁의 미완성의 문제 속에서 이 외민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당시 영국 교회는 형식상 종교개혁을 하긴 했습니다만 많은 청교도들은 여전히 영국 국교회 안에 있는 이 로마 가톨릭의 잔재와 그리고 감독제, 예배 형식주의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서 이것까지도 다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리, 예배, 교회 정치를 성경적으로 더 분명하게 개혁해야 된다는 이런 요구가 들끓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640년 영국 의회는 국왕 찰스 1세와의 이 갈등이 격화되었고 이 갈등은 결국 영국 내전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때 의회파는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엄숙동맹과 언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세 나라의 교회를 개혁주의적으로 이제 일치시키려고 하는 이런 작업이 추진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엄숙동맹이 뭐냐? 이걸 이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17세기 초 영국의 국왕들은 교회를 강하게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찰스 1세는 영국 국교회의 감독제를 강화함으로써 청교도들을 탄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스코틀랜드는 이미 종교개혁가 이 존 녹스의 영향으로 장로교 제도가 완전히 정착이 됐고 이것이 확립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1637년도에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에도 영국식의 영국 국교회식의 기도서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스코틀랜드 교회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1638년에 스코틀랜드인들은 국민 언약이라는 것을 체결해서 신앙을 수호할 것을 결의하고 맹세하게 되는데 이 국민 언약에 서명을 하고 4년 뒤에 1642년에 엄숙동맹과 그 언약까지 결연히 이것을 지킬 것을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킬 것으로 서명을 하고 이 신앙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었습니다. 이 국민서약의 주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개혁신앙을 지키겠다. 감독제를 거부하겠다.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다. 왕이라도 교회의 신앙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서명을 한 거예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키겠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왕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침해하면서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한다. 우리는 이 국민 서약을, 이 엄숙한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다 많은 언약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언약도의 후예들입니다. 이 언약도들은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세 나라의 개혁주의 신앙과 장로교를 지지하는 자들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적극 지지하는 그런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후 이제 영국과 스코틀랜드 사이에서 주교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 영국이 내전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1643년 영국 내전이 한참 진행 중일 때 영국 의회파는 국왕의 군대와 전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래서 군사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스코틀랜드는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지금 위기에 처한 개혁파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스코틀랜드 교회가 우리가 좋다. 그럼 우리가 군사를 파견해 주는 대신 그냥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니라 종교 개혁을 위해서 약속을 하자 그러면. 그래서 그 결과로 체결된 것이 엄숙 동맹과 언약이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영국 의회는 스코틀랜드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스코틀랜드는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터이니 그 대신 교회를 성경적으로 완전하게 개혁할 수 있게 하라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동맹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맹과 언약을 실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된 것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였던 것입니다. 이 총회의 목적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세 나라의 통일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통일된 예배 모범, 통일된 교회 정치를 수립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일이 문답, 그리고 공예배 지침서, 장로교 정치 형태 이런 문서들, 다섯 가지 문서들이 그때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외민총회는 1643년에 런던에, 지금도 런던에 가면 있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소집이 되었습니다. 이 총회의 목적은 영국 교회의 교리, 예배, 권징, 교회 정치를 개혁하는 데 있었습니다. 총회는 약 121명의 목회자, 신학자, 그리고 30여 명의 평신도 의원, 그리고 투표권은 없었지만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스코틀랜드 교회의 대표들, 이렇게 웨스트민스 총회 소집 인원이 이렇게 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앞서 밝힌 대로 1643년부터 1649년까지 집중적으로 소집이 되었는데 1653년까지는 간헐적으로 소집이 되었습니다. 회의 전체 그 모인 횟수를 따지면 1000회가 넘었습니다. 1000회가 넘는,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모여서 이 다섯 가지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외민총회는 처음부터 신앙 고백서를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국 국교회의 기존 신조인 39개 주의 신조를 개정하려고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가 정치적, 교회적 상황이 바뀌면서 포괄적으로 아주 체계적인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외민 고백서가 작성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총회가 소집이 되어서 성경적 교리와 교회 개혁 방향을 먼저 토론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리, 예배, 교회 정치 이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초안이 작성이 되고 총회 전체 회의에서 조항별로 이것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면서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완성된 문서가 영국 의회와 스코틀랜드 교회에 제출이 됩니다. 그 결과 외민 신앙 고백서는 1646년에 완성이 되었고 스코틀랜드 교회는 1647년도에 이것을 채택하고 공식적으로 승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만들어진 이제 결과물이 앞에 말씀드린 그런 문서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외민 신앙 고백서는 단독 문서가 아니라 교리, 예배, 정치, 교육을 함께 이것을 다 함께 망라해서 개혁하려고 했던 전체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는 위치에 있었던 문서가 외민 신앙 고백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외민 총회는 크게 세 부류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교파입니다. 장로교파. 이들이 절대 다수였고 최종 문서의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그 부류가 이 장로교파인데 핵심 인물이 바로 세뮤얼 러더퍼드, 조지 길레스피, 윌리엄 트위스 이런 사람들이 장로교파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음은 독립파, 회중주의, 회중파였습니다. 이들은 이제 각 교회, 각 지역 교회의 자율성을 더 강조했는데 여기 핵심 인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토마스 굿윈, 그다음에 제로마이어 버로우 이런 청교도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라스투스파였습니다. 이들은 국가의 권력이 교회의 치리와 권징에 상당한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이곳에 대표되는 인물이 존 셀든, 토마스 콜먼 이런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세 부류, 이 세 분파가 치열하게 토론을 거치면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장로교의 입장이 가장 많이 반영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외민신앙고백서는 한마디로 영국 내전과 청교도 교회의 개혁운동 속에서 성경적 교리, 예배, 교회 정치를 올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로교 개혁주의의 대표 신앙 고백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교리 문서가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성도를 양육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원리를 표준을 제시한 개혁교회의 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문서가 외민 신앙 고백서입니다. 자, 외민 총회의 그럼 핵심 인물을 소개하자면 먼저 초대 총회장이었던 윌리엄 트위스가 있습니다. 그는 예정론과 그 다음에 개혁파 정통주의의 정통한 인물로 총회의 신학적 분위기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렉산더 핸더슨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대표적 지도자로 엄숙동맹, 그 다음에 언약 작성에 깊이 관여를 했고 스코틀랜드 장로교 신학과 교회 정치가 총회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세뮤얼 러더퍼드,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신학자인데 장로교 정치, 그 다음에 언약 신학, 그리스도의 왕권 사상 이것을 확립하고 밝히는데 매우 큰 영향을 주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지 길레스피, 젊은 신학자였습니다. 아주 뛰어난 논증가로 활약을 했던 인물이 바로 조지 길레스피고 특히 장로교 정치에 대해서 에라스투스주의를 반박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던 탁월한 논증가, 그가 바로 조지 길레스피였습니다. 다음은 토마스 굿윈인데 토마스 굿윈은 독립파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회중파의 방향은 장로교였지만 독립파의 반론과 토론은 문서의 정교함을 높이는 데 있어서 토마스 굿윈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윌리엄 굿지라는 인물이 있는데 영국 청교도 목회자로 총회에서 아주 존경을 받는 이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 굿지는 실천적 경건, 가정에서의 가정예배, 신앙교육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교육적 지침을 확립한 그런 인물이 윌리엄 굿지입니다. 존 라이트풋, 예. 이 사람은 성경 원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랍어, 이 뭐 성경 원어에 대해서 정통했고 유대 문헌에 아주 능통한 학자로 총회 논의에서 성경 해석과 역사적 자료를 연구하는 일에 크게 기여를 한 인물이 존 라이트풋입니다. 자, 제가 왜 지금 이런 인물들을 열거했냐면 이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아주 기라성 같은 이런 신학자들이었고 목회자들이었습니다. 121명 매일 경건회로 시작합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경건회부터 예배부터 먼저 드립니다. 매일 경건회를 시작을 해서 치열한 학술적인 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철저하게 성경의 근거를 찾아서 하나하나 한땀 한땀 만들어진 게 바로 외민신앙고백서였습니다. 총 33장으로 외민신앙고백서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구속사적 흐름에 따라서 전개가 된 순서입니다. 1장은 성경에 관해서, 2장에서부터 5장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정, 창조, 섭리에 대해서, 6장에서 9장까지는 인간의 타락, 언약, 그리스도, 자유의지에 대해서, 10장부터 18장까지는 구원의 적용에 대해서, 19장에서 24장까지는 율법, 자유, 예배, 국가, 결혼에 대해서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25장에서 31장까지는 교회, 성례, 권징, 총회에 관해서 32장에서 33장은 죽음, 부활, 최후 심판에 대해서 각각 풍성하게 이것을 정의하고 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성경을 가장 최고의 권위에 둡니다. 이 성경 위에 어떤 권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다음으로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두는 곳이 뭐냐?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다음은 대소율이 문답. 장로교 신자, 개혁주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성경을 첫 번째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여기고 그 다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대소율이 문답이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예수 믿는데 이 외민 신앙 고백서와 대수혜리 문답이 어느 정도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실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외민 신앙 고백서, 장로교 표준 문서들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성경 위에 있는 권위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기반해서 반드시 성도가 알아야 될 교리를 가장 충실하게 요약한 신앙의 표준이 되는 것이 외민 신앙 고백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장로교라고 불리는 교회들 가운데 장로교의 신앙의 표준 문서를 성실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네?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극소수에. 심지어 신학교에서조차도 종교 과목으로 지정도 있지 않습니다. 외민 신앙 고백서. 성경 다음으로 개혁주의 신앙의 표준 문서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장로교회라고 얘기하고 장로교회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장로교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장로교인에게 외민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옛 문서를 배우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교회가 어떻게 이해해왔는지를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이해했느냐, 어떻게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겨준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외민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등록하기 전에 소일이 문답을 목사가 다 가르치는 겁니다. 장로교회 신자가 되려고 하는데 소율이 문답도 모르고 장로교회 신자가 된다? 말도 안 돼. 그래서 새 신자들은 무조건 소율이 문답 과정을 공부하는 과정을 패스해야 되는 거죠. 장로교회는 성경만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지만 동시에 외민 신앙 고백서를 성경을 가장 충실하게 요약한 종속적 표준, subordinate standard 이렇게 영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속적 표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따라서 장로교 신앙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외민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외민 신앙 고백서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시지만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외민 신앙 고백서는 하나님, 창조, 인간의 타락, 구속, 언약, 구원의 적용, 교회, 성례, 종말 이 순서로 성경 전체를 체계적으로 조명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외민 신앙 고백서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단과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거짓된 가르침들을 철저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장로교가 외민 신앙 고백서를 표준으로 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이 고백서만 제대로 가르쳤어도 그렇게 많은 이단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으로 넘어가는 자들이 적었을 것입니다. 외민 신앙 고백서만 제대로 가르쳤어도. 오늘날 유행하는 모든 번영신학, 신사도운동, 율법주의,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사상, 뭐 모든 이단 사상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되는 표준 문서가 뭐냐? 외민 신앙 고백서. 다음으로 외민 신앙 고백서는 장로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줍니다. 외민 신앙 고백서를 배우면 왜 장로 정치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정치 제도인지, 왜 유아 세례를 거행하는 것인지, 왜 주의를 올바로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야 되는지, 왜 성찬을 올바로 시행해야 되는지, 왜 교회 안에 권징이 필요한지, 모든 이 신앙의 의문들과 기본이 되는 지식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외민신앙고백서를 공부하게 되면 기독교의 신앙이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이 신본주의 신앙을 확립하게 됩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모든 신학의 내용들이 이 고백서 안에 빼곡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과 교회에 유행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뭐가 잘못됐는지, 왜 교회는 신자는 인본주의자가 될 수 없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외민신앙고백서는 신앙과 삶의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식들을 제공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실제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다루어줍니다. 또 외민신앙고백서는 청교도 신앙의 뿌리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런 이유가 외민신앙고백서에 최고의 청교도 신학자들이 대거 참여했거든요. 그들이 없었으면 외민신앙고백서는 역사 속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6년 가까이 1000회 이상의 회의를 거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신학과 신앙을 쏟아부어가지고 이 고백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청교도 신학과 신앙의 정수가 다 담겨있는 책이 바로 외민신앙고백서라는 거죠. 다음으로 외민신앙고백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배우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분파가 장로교파, 회중주의파, 에라스투스파 이 세 분파가 함께 모여서 이 문서를 작성했단 말이죠. 한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서가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 수없이 토론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만든 공동의 고백서입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의견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어서 배워나가야 될 공동의 참된 신앙을 외민신앙고백서가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외민신앙고백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후손들에게 어떤 신앙을 전수할지를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불행한 게 뭐냐? 저도 저희 부모님 세대로부터, 세대 교회로부터, 그 이전의 세대 교회로부터 배운 적이 없어요. 어? 엄마, 아버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신앙을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모르는데? 네 알아서 믿어 그냥. 신앙 고백서는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신앙을 네가 지키고 그 신앙을 위해서 살다 죽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고 더 악이 창궐하고 절대 진리의 가치가 소멸되고 있는 시대에 이 신앙 고백서는 부모님들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개혁 이후에 수백 년 동안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든 신앙 교육의 핵심 교재로 이 고백서가 사용되어진 겁니다. 이것을 문답으로 만들어서 대유리 문답과 소유리 문답으로 만들었습니다. 소유리 문답은 세신자들이나 어린 자녀들에게 달달달달 외우도록 만든 것이고 대유리 문답은 장년들을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더 심화시켜서 유리문답을 만든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외민신앙고백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각 조항마다 풍성한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성도로 하여금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도록 이끌어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외민신앙고백서가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외민신앙고백서를 어디 갔어? 외민신앙고백서 해설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제가 아주 꼼꼼하게 이 고백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 다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외민신앙고백서 해설을 또다시 제가 목회를 하던 중에 이걸 또 반복해서 할 날이 올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의 해설이 잘 저장이 돼서 그래서 제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잘 저장이 돼. 하나라도 날아가면 안 된다. 저장이 돼서 이게 전수되고 신앙의 올바른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못 들은 분들에게까지 정확하게 제시될 수 있는 그 일을 저는 이 신앙 고백 해설에 다 쏟아부으려고 합니다.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세대까지 이것이 신앙의 길잡이 역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고백 해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해설을 여러분들이 꼭 빠짐없이 들으셔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해하시고 복음의 핵심을 분별하시면서 교회의 올바른 정체성과 모든 시대에 유행하는 거짓 가르침들을 잘 분별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이 성경이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서교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른 교리가 바른 경건을 낳는다. 바른 교리가 바른 경건을 낳는다. 다 경건한 척합니다. 유대주의도 경건한 척하고 뭐 순복음도 경건한 척하고 복음주의도 경건한 척하고 다 경건한 척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른 교리가 그냥 경건이 아니에요. 바른 경건을 낳는다. 외민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목적도 지식을 쌓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한 바른 신앙과 거룩한 삶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세우는데 이것을 배우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교 교인에게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